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십시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당한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좌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로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다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초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하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묻었은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아가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몇 번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 예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남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짓밟고 집들을 불태우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아이들은 꽃제비들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 시커멓게 길바닥을 마치 들짐승처럼 다닌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지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받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울면서 시를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슬픈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리고 망했던 그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특징이 뭐냐면 다 1장 22절, 2장 22절, 3장 66절, 4장 22절,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26인데 이 사람들은 22개예요. 그래서 A로 글을 쓰고 B로 글을 쓰고 C로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알파벳으로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두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 B, C, D처럼 알렙, 벳, 기물, 달렙, 해, 와우, 자 이렇게 첫 자를 써서 각 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4장은 그렇게 썼고 3장은 어떻게 썼냐면 A를 가지고 세 절을 썼어요. B를 가지고 세 절을 썼어요. C를 가지고 세 절을 썼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3 그러니까 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그런 A, B, C, D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무작위 방법으로 22절을 썼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근데 왜 두음법을 써서 A, B, C, D 왜 그렇게 썼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두음법을 썼어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런 탄식시를 암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때만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많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괴로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이런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탄식입니다. 신앙생활은 탄식이란 그냥 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부터 씻겨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언제 탄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시편 150편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뭐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탄식이 제일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복 주시겠습니까?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먼저 예레미야 애가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언제 많이들 이렇게 낭송을 하고 노래를 불렀냐 하면 이런 로마 가톨릭하고요. 영국 감독교회 그리고 소수의 여러 교단들에서는 이게 고난주간 마지막 3일에 이걸 많이 애송을 해요. 많이 읽고 낭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처참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완전히 황폐하던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값은 두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아픔을 대신 받아줬구나. 참 감사하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수치와 아픔의 십자가였겠구나. 그것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가소가 우리 시대에 주시는 도전이 뭐냐 하면 우리 시대가 과연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보다 괜찮은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허영의 시장인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뭘 그렇게 다를 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경고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이거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서 근신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픔의 노래, 수치와 괴로움의 노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노래이지만 또 하나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3장이 핵심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애가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할 때 이것을 구조를 어떻게 보면 하냐면 양파 껍질 구조라고 그래요. 양파 껍질 구조. 양파의 껍질을 한 껍질 벗기고 한 껍질 벗기고 껍질 벗길 때마다 속에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핵심으로 가면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우린 지금 수치와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은혜와 궁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서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우리 삶에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한 너절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리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누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고했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자기 도성이고 자기의 집과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난들 자기 집을 불태우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해서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에이 집안에 불태워버리겠어, 집을 불태울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싹 죽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왔다는 아시리아가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성은 망할 수가 없구나. 이 우리 성은 천하무적이구나. 우리는 어느 나라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보호해줬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누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도 그들이 안 들었어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킬 리가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지하 동굴에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진짜로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 왜 우리가 망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애가서를 보내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의기양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너희들 회개하지 않더니 잘 됐다. 너희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쌤통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함께 슬퍼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카네 슬프다. 여기 원래 슬프다는 이 단어가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들어가면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애가 끓는다 그래요. 부모가 아이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잘못 나갈 때 막 창자가 끈 듯이 아픈 것처럼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불타버리고 집이란 집은 다 타버리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그냥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워 먹으면서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질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역대하 36장 15절을 보십시다. 36장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유다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고 설교자를 보냈고 제사장을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해요. 자, 힘들어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데요. 2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라. 자, 여기 엄중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새번역회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여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혹시 뭐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받은 적 있어요? 맨날 우리에게 부담만 줘. 맨날 무거운 말만 해. 맨날 힘든 말만 해. 아, 부담되는 말씀 한번 또 해보세요. 한번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좀 가볍게 쉬운 얘기, 복받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와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밖에서 일을 하다가 왔으면 좀 위로 좀 해주고 좀 평안한 말씀 좀 해주고 우리에게 복받는 얘기 좀 해줘야지 맨날 무거운 얘기만 합니까? 맨날 인상 쓰는 얘기만 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했느냐? 무거운 말씀이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얘기하는. 그리고 그 벌이 예레미야 애가 나온 대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풍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담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벼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웃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맨날 부담스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화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맨 그런 얘기입니까? 말씀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 되신 그분 앞에 의롭다는 자들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을 저 같은 사신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이 요새 너무 센 것 같아요. 아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말씀 센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피곤하게 왔단 말입니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인이 모이겠습니까? 아 대놓고 얘기해요 저한테. 그럼 부담돼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대요. 너무 무겁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대요. 그게 멸망할 때 유다 백성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왜 이렇게 부담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부담된다고 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귀에 콩으로만 귀를 막아도 하늘의 벼락 소리가 안 들린다. 귀에다가요 콩만 하나 갖다 넣어도요 벼락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처럼 임하는데 콩 막아놓고 아래 보세요 안 들리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리라. 하나님이 부담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귀를 채워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전도지 그렇게 써붙였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그 소식을 전하겠대요. 무슨 소식이겠어요? 귀를 긁어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십시오. 그럼 귀를 막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렇게 계속 긴장시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고요.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아, 우리가 왜 그랬던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더라.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나 저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자, 그들이 이렇게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 원수들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권고하게 하고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고 영광이 떠나고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힘없이 달아나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고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돕는 자도 없고 비웃고 조소거리가 되고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나라가 망했느냐. 나라가 망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 뭐 일이 안 됐다 그런 원인을 찾습니다. 밖에서 찾는 원인이 뭐겠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치를 잘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정치를 잘못했다. 이 왕이 정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또 외교에 실패했다. 이 바벨론과 이 애국의 외교를 좀 잘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군사력이 문제다. 군사력만 튼튼했으면 바벨론도 이겼을 텐데. 원인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망한 원인을 여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망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정치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 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무슨 죄를 졌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거를요 12절에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밑에 보십시다. 시작.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다가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공동번역에서는요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소리 칠리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아 이것을 보고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버릴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몸서리 쳐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새파랗게 질릴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가난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직장을 두려워해요.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늘이 새파랗게 질릴, 새파랗게 질려버릴 그런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는 사람을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밤중에 길을 가다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건 두려워하면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영국에서 사탄교가 시작됐죠. 영국에서 사탄교가 시작돼 지금 미국까지 퍼지고요. 이게 남미까지 들어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음악하는 사람이 이 사탄교 숭배자가 많아요. 영국에서 이 사탄교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한 적이 있냐면 웨일즈 지방에는 버스, 그 시내버스 800대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알려진 얘기죠.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걸 일주일 동안 빌려서 거기에 영국 시내를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들도요, 성경이 있는데 그 사탄경 1장이 뭐냐면 첫 번째 절이 뭐냐면 네가 너의 주인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경이에요. 자, 이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사단경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주인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요. 왜 말씀을 싫어했냐면 말씀은 간섭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중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범한 핵심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러면 좋은 거, 이러면 나쁜 거. 아마 이거 기뻐할 걸 하나님이 이거 싫어할 거야. 자기가 정해놓고 살았더니 그 사사시대에 뭐든 암흑의 세계였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하늘이 새파랗게 질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폭탄을, 시한폭탄을 이 배에다 둘러지고 사는 것 같아요. 테러 하는 사람들은요, 폭탄을 배에 두르고 다닙니다. 이 폭탄을 둘러싸면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죄라는 뭐냐면 폭탄을 배에 두르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마음에 있는 이 배에 묶이는 폭탄을 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 이것만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만 간섭하세요. 아, 그만 설교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비참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럭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요하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으다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더러운 곳이 옷에 묻어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빨리 털 생각을 안 해요. 죄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도록 낮아져도 위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큰 치하면서 환란을 가져다 주고 대적들이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비천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보물, 성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보물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 교회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임재란 뭐냐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친히 가리라 그래요. 그 친히 가리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님으로 나와요. 파님. 파님은 얼굴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나,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할 때 그 얼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뭐냐면 얼굴을 안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물은 뭐냐면, 신자의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굴을 향해 주셔야 돼요. 얼굴을 향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데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 큰 보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게 앞부분에 쭉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서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 영광이 동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 영광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늘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영광이 동쪽 문을 열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회복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내용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긴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보물이에요. 성도의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신자의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나 먹을 것 때문에, 나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임재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건 말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건 말건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떡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했던 얘기죠. 자, 창세기 25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매문이 내게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애굽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냥꾼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냥꾼 왜 싫어하냐면 사냥꾼 자기가 사냥해서 사슴 잡아오고 토끼 잡아오고 또 거기에 양을 산양을 잡아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집에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아, 배가 고프다.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어떻게 주겠냐. 장자의 명분을 달라.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뭐 중요해. 그래 또 가져. 그리고 나서 그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또 가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하늘에서 그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장자권이란 뭐냐면 그 당시에 장자권은 물론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두 배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물려받는 게 장자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팔았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물려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걸 경홀이 가볍게 생각했대요. 그거 뭐 당장 돈도 안 되는데 뭐 장자권, 하나님의 임재, 뭐 그게 떡을 줘, 밥을 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인데 그걸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화살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이걸 믿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당장 내 직장 생활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더 중요해? 아, 직장생활, 나 지금 이번 달에 월급이 나와야 돼. 이번 달에 돈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 그 나한테 떡을 줘, 밥을 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먹는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가짜 보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셨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삼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구가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왔다니까 그래 이것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나갔다가 짓두들을 맞고 그 다음에 잡히고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맷돌 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는 비천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반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짓밟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바꿨냐는 겁니다. 무엇과 바꿔먹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번에 우리 사경 예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난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면 앞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업신여기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힘으로 내 화살통 믿고 살고 해서 발버둥 치면 계속 비춰내져요. 계속 비춰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의 현대 문학가 중에 그 대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 있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리스는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한 수도사를 만났어요. 이 수도사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직도 사탄과 싸우는 중이십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탄과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과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나는 싸우려고 싸우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려고 싸우는데 내가 져지지가 않습니다. 져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항상 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 싸움 중입니다. 하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져야 되거든요. 항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지고 싶어요. 저는. 전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손들어라. 항복해라. 당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이기려고 떠났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 되려고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더 부자 되려고 떠났어요. 그러다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